예, 마태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전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10장에까지 이제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죠.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립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대신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들었던 것과 주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온 기회를 살리셔서 무리들에게, 앞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은 듣는 무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이 땅을 전복함으로써 이뤄낼 그 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침노당하는 천국. 침노당하는 천국. 강하게 공격당하는 그러한 천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달라진 천국관, 이런 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면 너희에게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된 그 엘리야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던 나, 세례 요한이 가리키던 메시아를 또한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면 주님은 곧그 메시아이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세대가 과연 어떠한지, 정말 귀 있는 자들이 많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 앞부분부터 보시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또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것도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걸 봤을 때, 이 세대가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너희는 참잘 알아듣는구나. 이게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를 봤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 상황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16절 뒷부분과 17절을 읽으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 당시 아이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서 따로 놀 장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대를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요 아이들이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장터에서 막 뛰어놀고 있죠.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의 모습이 고대 영화 보면 꼭 나옵니다. 예. 그렇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놀고 있는데 또 피리를 불고 또한 슬피 우는 그러한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아이들은 흉내 내죠. 어른들을 흉내 내는데 피리 부는 것은 결혼식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이고 예. 슬피 우는 것은 장례식에서 곡하는 것을 흉내를 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놀이를 하면서 친구를 부르는데 그렇게 친구를 불러도 그 친구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이세대어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요. 1대1 대응으로 초대하는 아이가 누구고 그 친구가 누구인지 그거를 우리 사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 세대의 모습을 이 비유 전체, 이 비유 자체로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누가 초대하고 누가 초대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세대의 특징, 예. 너무나도 간단한 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무감각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세대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그러한 세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제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세대를 두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세대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우리의 세대에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역사상 어떤 시대와 비교를 해도 사람들의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 배울 만큼 배웠고 기본적인 사고력 이상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그 진리에 제대로 더 합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너무 무지해서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뭐 세상적으로 막 너무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런 거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보면 무슨 교수,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예. 실험 영적인 문제는요, 일반적인 사고력, 일반적인 지식 수준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보다 이제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주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죠. 예.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문제는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벽이 꽉 막혀있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투박하게 말해서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아주 투박하게 말해서 뭡니까? 구원 받으려고 다니죠?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다들 구원 받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저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거는 초신자나 하는 거고 그런 건 초신자나 하는 거고 나는 이미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에 진리에 사실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기로는 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주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 세대의 모습, 진리에 무감각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18절과 19절 첫 부분을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18절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진리에 반응이 없는가 하면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비판한 내용과 주님을 비판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비난의 이 특징이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본래가 삐딱해서 만사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요, 그런 이 일반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과 주님, 특별히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 사람들이요, 왜 진리를 전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전해들은 그 진리가 그들에게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버겁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외침이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회피하고 반대로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니까. 기분 나쁘니까. 원래는 받은 진리가 힘들어도 그게 진리인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한 세례 요한과 주님을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내가 변화되기가 싫으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그 진리 전하는 사람을 깎아내려서 없는 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잘 지내왔는데 왜 네가 그런 얘기를 건드려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리느냐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16절부터 연결시켜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들은 비본질적인 것만 물고 늘어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자고 할 때 그 무관심한 아이들의 그 친구들처럼 본질인 그 진리에 있어서는 회피를 하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서는 이 세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죄인들의 그 일반적인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19절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라고 한 것은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뭐 잠언에서도 그렇고 뭐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이 지혜는 주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죄인들은 지금 진리에 반응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만 하지만 지혜이신 주님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주님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쭉 봤을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8, 9장에 나온 주님께서 하신 그 이적들이었죠. 예, 행한 일 하면 딱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이적은요, 사실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냥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신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하면서 쭉 얘기를 하셨죠. 예. 8장 9장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한 것을 봤을 때 내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격을 해도 주님은 이미 그가 하신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알아먹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매우 불쌍한 자들일 뿐인 것이죠. 주께서는 이제 그렇게 진리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들을요, 이제는 이제 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혼을 내시는 거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주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요, 그걸 통해 스스로 구약의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단순히 그 기적들을 보여주고 인기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고을들, 그 목적을 가지고 권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그 고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마땅합니까? 주님의 그런 의도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마땅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많이 권능을 보여주신 그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를 않고 오히려 주님을 비난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여기서 고라시는요,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뭐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을에서요. 지금 주께서는 이 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여러 곳을 가셨지만 이 두 지역을 예를 들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어디랑 비교하십니까? 두로와 시돈. 거기와 비교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이 유명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들인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방 도시들이죠. 보통 항구 도시가 어떻습니까? 보통 지역보다 더 타락했죠. 우상도 많고 더 타락했고, 그런 곳이 바로 이런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돈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구약의 악녀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는 만약에 그런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배옷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진리에는 무감각하고 비본질에는 악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최후의 심판날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악하게 살았던 두로와 시돈보다 다 듣고 보고도 회개치 않았던 너희들에게 더 큰 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가버나움을 또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강도를 더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주님 사역 본부지죠. 그죠? 예.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봐도 가버나움은요, 이 주님의 말씀과 그 이적들에 제대로 반응했어야만 했습니다. 헤드쿼러니까요. 그죠? 그런데 주께서는 가버나움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심각한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말하면 아 거기가 제일 타락한 곳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타락의 전형인 소돔에 비교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악한 소돔에 너희에게 행한 그 동일한 권능을 행했다면 그 소돔이 지금처럼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최후의 심판 때 그 악하기 그지없던 타락의 대명사와 같이 쓰이던 그 소돔 땅보다 주님의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교만하기만 했던 그 가버나움에게 더 극심한 벌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진리에 무감각하고 오히려 비판만 하는 자들이 가진 그 근본적인 문제를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교만함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나타나는 이 죄악된 모습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근원으로 올라가면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그냥 덕 중에 하나 정도로 예, 성경에 나오는 겸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예, 좋아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영적인 교만과 반대되는 것. 성도에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겸손이 성도에게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 말이 뭡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과 점점 멀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나의 그 민낯을 보여주시고 깎아가시기 때문에 점점 교만하면서 멀어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점점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점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때문에 나만 봐도 문제인데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점점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많은 케어를 받았던 가버나움은 여전히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회개하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전혀 워킹하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의 근본적인 교만한 마음이 깨지기 전에는요. 절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절대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면 이걸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깨닫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만이 진리를 진짜로 알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요. 주께서는 이 들을 게 없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기만 한 그 도시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책망은요, 단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더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지만요, 그거 정말 귀한 경험 맞지만요, 사실 매우 한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아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그러한 경험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있죠.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2000년 동안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선생들이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주일날 들어온 말씀만 해도 엄청난 양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라는 변명을 전혀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대 사람은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관심이 없이 그냥 막연한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는 이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치 않는,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한,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게 대다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짜 성도,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 한 가지를, 너무 분명 한 가지를 말하자면요, 그것은 분명히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당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사랑은 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믿고 사랑한 대상이 그냥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냥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고 더 이상 뭐 더 알기 위해서 노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는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하나님의 그 끝이 보이기는커녕 알 것이 더 많아집니다. 예, 제가 목사가 되고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앉아 있어도 알 것 투성입니다. 예, 알면 알수록 더 알 게 많아지죠. 근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사랑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고 싶어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점점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더 알아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난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더 알게 됐으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점점 겸손으로 수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단면을 보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 외의 것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요새 교회를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맨날 싸우고 있고요. 뭐 신문에서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뭐합니까? 신앙을 가장한 맨날 정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예.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정당성을 얻으려고만 하죠. 예. 뭐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은 단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아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비본질적인 것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요, 그들은 사실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려야 막 저기 저런 소리가 들리네 하면서 관심이 있는데 안 들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냥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이 성향은요, 진리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는 이 세대의 성향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 거기에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을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면요, 사실 그것은 매우 다행인 겁니다. 돌이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끝까지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교만하면 그 마음에 회개할 그 마음이 생겨나질 않거든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근거를 해서 사랑이시니까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 조작된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대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의 그 결국은 무서운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요. 정말로 거듭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가 맞다라면요. 그렇게 그냥 입맛에 맞는 말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면서 나에게 그냥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그 맞는 말씀만 골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말 나는 주님 말씀에 무감각한 자는 아닌지,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했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맨날 내 수준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고, 돌아보질 못하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만 맨날 모든 걸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버나움이요, 다른 곳보다 더 잘 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회개하는 삶과 영적인 겸손함이 분명히 나타나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게 하신 그 책망을 정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 기회를 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져서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 다해서 회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은혜, 그냥 뭐 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는 그런 막연한 은혜가 아니고 정말로 이 참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회개와 죄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우리가 무감각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어요. 마비된 감각이었는데 감각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각이 돌아왔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는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참된 즐거움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늘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너무 바쁘고 이것도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못 보고 기도하고라는 그 핑계를 맨날 대는 것에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너무 제일 좋으니까 이것도 뒤로 밀어놓고 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내 삶의 모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교만한 나의 마음은 분명히 겸손으로 수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무슨 뭐 세상에서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의 그 기쁨을 정말 내 삶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수많은 설교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는 이 복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영적 가뭄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또한 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역시 진리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정말 참된 기쁨과 그 하늘의 감사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이 그냥 그들에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기를 또한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